제163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됩니까?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한 신약에서도 성령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별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이 신약의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에 대해 아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에서 구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가운데서 성령의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한 가지 분명한 일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셨지만 그들 안에 거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거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 속이 아닌 사람의 몸에 임한 것을 봅니다. 70인역에서는 계속해서 아내라는 언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라는 에피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하는 면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것보다 더욱 많습니다. 주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이후로 성경은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성령의 두 면의 역사를 봅니다. 1. 사람에게 임하심. 2. 사람 안에 거하심입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여전히 능력과 기적과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 안에 거하심은 사람을 성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상의 두 가지를 자세히 구분하여 본다면 왜 성령에 관한 많은 관념들이 서로 틀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오순절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이 오순절을 이미 얻었다고 해서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성질을 이기게 합니까? 그것은 죄를 이기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오순절에는 단지 은사만 있고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여기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현대주의 교사들은 모든 육체에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을 가져옴으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또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현대주의 교사는 은사는 유치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장성환자이므로 방언과 같은 그런 장난감은 필요 없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단계보다 더욱 전진했다.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욱 전진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다른 면으로 성령의 은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은사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체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경시합니다. 그들은 나는 언제 어디서 성령의 침례를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부류가 다 틀린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의 두 방면을 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부터 오순절까지 성경은 성령을 네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의 만찬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 주님의 만찬 후에 처음으로 성령이 언급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요한이 쓴 것이며 요한복음 20장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14장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시고 20장에서는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는 단지 그 영이 사람 안에 거하리라는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신 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숨이란 무엇입니까? 숨은 곧 생명입니다. 호흡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는 반드시 5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숨을 내쉴 때 그들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20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의 약속은 주님의 부활의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개월이 지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누가복음 24장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은 바로 누가복음 25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그의 서술을 계속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숨을 내심으로 분배하신 내주하신 성령은 그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며 사람에게 임한 그 영은 주님의 영광을 얻으심에 근거한 것이고 봉사를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